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 서라. 다시 한번 시작! 주 안에 서라. 요즘 우리 새벽에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또 주일날 주일 예배 주일 오전에 우리가 나눠야 될 큐티 말씀이 이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갖고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 서라. 서양 최초의 제국은 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건설된 헬라 제국입니다. 그전까지 서양에는 대제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세우기 전까지는 대제국이라는 게 없었어요. 동양에만, 아시아에만 그런 제국들이 있었어요. 아시아에서 최초로 시작된 제국이 아시리아는 이제 제국으로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는데 이제 최초의 제국을 보통 이제 바벨로니아로 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가 들어선 게 이제 헬라 제국인데 이 헬라 제국은 아시아에서 시작된 제국이라기보단 서양의 시작이 돼서 그 서양에서 아시아를 정복한 이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서양의 역사로 보자면 최초의 제국을 보통 이 헬라 제국으로 보게 됩니다. 그 알렉산더는 이 아버지 왕이셨던 이 부왕이 암살이 됩니다. 암살이 되면서 이 20살의 나이에 갑자기 이제 그리스 북부 지방의 이 마게도니아의 왕이 되는 거예요. 20살에. 20살이면 얼마나 그 어려요. 그죠? 나이가 아직 우리 정웅이 몇 살이지? 17살이잖아. 17살인데 3년 뒤에 왕 되는 거야. 그 내가 왕이 된다고 해서 이게 그 사실은 이게 쉬운 그 20살이라는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닌데 20살에 갑자기 이스라엘의 마게도니아의 왕이 돼요. 아버지가 이제 암살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왕위에 올라서 한 2년 정도 이제 나라를 이제 정비를 하고 이 지금의 그 터키 지방인 그 소아시아 이 터키를 지방 보시면 여기가 그리스고 여기가 터키예요. 그리스 마게도니아가 여기를 얘기하고요. 여기가 터키예요. 터키 여기 시리아 여긴 이란 이라크 이렇게 쭉 되죠. 여기는 인도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은 여기예요. 여기는 이집트예요. 자, 요 그림을 갖고 자 그러면 왕위에 올라서 지금의 그 터키 지방의 소아시아에 군림하던 그때까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저 그리스를 빼고 나머지를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 왕이 2년 뒤에 22살쯤 되겠죠. 그때 이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군림하고 있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을 침공하면서 10년에 걸친 대원정을 시작을 하게 돼요. 10년 동안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는 세계의 끝을 내가 보겠다라는 그 열망 하나로 터키와 또 뭐 시리아, 이스라엘 그리고 더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정복하고 인도의 동북부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당대 세계 최대의 땅을 넓힌 인물이 누구냐면 이 알렉산더예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걸 다 해버렸어요. 10년에 걸쳐서 이 정복전쟁을 치렀는데 이 10년에 걸친 이 정복전쟁에 지쳐있었던 병사들이 나중에는 너무 지친 거예요. 알렉산더는 더 가고 싶었어요. 인도까지 완전히 다 들어가고 싶었어요. 들어가고 싶었는데 근데 병사들이 10년 동안 전쟁을 하니까 이제 집을 떠나서 10년이 있으니 너무 이제 힘들고 지치니까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하고 바벨론에 머물면서 원래는 이 헬라 제국의 수도를 바벨론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바벨론으로.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수도 사업을 이제 진행하려고 바벨론에 머무르는 동안 열병에 걸리게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사람이 어떤 일이 매진할 때는 안 아프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전쟁을 딱 쉬니까 알렉산더도 긴장이 풀렸는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열병이 와요. 열병이 와가지고 젊은 나이에 33살의 나이에 그냥 죽어요. 정복전쟁 10년, 11년 하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알렉산더는 가는 곳마다 헬라의 그리스의 그 언어와 철학과 문화와 예술과 같은 우수한 문명을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이걸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정복전쟁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그냥 우수한 그리스의 모든 문명을 다 가져갔어요. 가져가가지고 거기에 전파했어요. 사람들에게 헬라어를 쓰게 했어요. 헬라의 예술과 문화와 철학을 배우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도의 그 동북부에 보면은 여러분 불교 예술라고 불교 예술이라고 알려진 그 간다라 미술이 헬라에서 그래서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옷이 이렇게 처지고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 이유가 헬라에서 건너간 거예요. 헬라에서. 그래서 동양의 서양의 예술과 문화와 동양이 만나면서 그런 특별한 문화가 그런 예술 우리는 뭐 예술의 종교적인 거죠. 사실은 예술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문명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국 사람들이 헬라어를 다 쓰게 했어요. 여러분 10년이란 세월 동안 그걸 해버린 거예요. 굉장하죠. 이거 사실 굉장한 거예요. 10년이란 세월 동안 언어를 가르치고 문명을 가르치고 예술을 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이 뭘로 기록되냐면 헬라어로 기록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헬라어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고 심지어 헬라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헬라 시대가 아닙니다. 헬라는 일찍 망해요. 200년도 안 돼서 망해요. 전체가 200년도 안 돼서 망하는데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는 로마 제국 아래였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헬라어를 쓰고 있을 정도로 이 헬레니즘의 영향은 사실은 대단했던 거예요. 굉장히 우수한 문명이었고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알렉산더가 너무나 허무하고 갑작스럽게 죽자 그의 부하 장군들이 자신들이 알렉산더 후계자라고 자처하면서 나섰습니다. 부하 장 10년 동안 전쟁을 한 장군들이 있잖아요. 이 장군들이 자기가 알렉산더의 후계자다. 내가 오른팔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헬라 제국은 수십 년간 이 안에서 내전을 치르게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색깔이 있는 것처럼 나라가 네 개로 쪼개져요. 나라가. 네, 크게 이렇게 네 군데로 크게 쪼개집니다. 만약 알렉산더가 더 오래 살아서 헬라 제국이 분열되지 않고 더 오랫동안 존속하게 되었다면 이 헬라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뭐 알렉산더 죽은 이후에도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알렉산더가 더 오래 살고 죽지 않고 더 오래 살았다면 이 헬라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이미 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해 보면은 헬라 제국과 알렉산더에 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다니엘은 200여 년 전에 이미 알렉산더의 등장을 알았어요. 200여 년 뒤에 등장할 알렉산더라는 인물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헬라 제국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예언했어요. 자, 그게 다니엘서 11장 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왕의 세력이 가장 강할 때 그의 나라가 망하여 네 개의 나라로 나뉠 것이다. 그 나라가 뽑혀서 다른 백성에게 넘어갈 것이므로 그 나라는 더 이상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그 자손에게로 이어지지도 않게 된다.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지도 않고 그냥 네 군데로 뽑혀갖고 나라가 쪼개진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전성기 때 그냥 죽게 된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2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을 다 해놨던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은요 불과 11년입니다. 11년. 알렉산더 살아있을 11년밖에 존속하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는 내전이 장군들끼리 내전을 치르게 돼요. 수십 년 동안. 그 짧은 시간에 알렉산더는 제국 안에 헬레니즘의 찬란한 문화의 기초를 놓았어요. 하지만 서양 최초의 제국이며 당시까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한 헬라 제국은 그가 죽자마자 네 개로 분열돼가지고 그 세력을 잃게 되고 BC 146년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완전히 그냥 헬라의 모든 헬라의 그냥 끝까지 버텼던 나라 로마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끝까지 버텼던 이 헬라 제국의 여러 개 나누어진 헬라 제국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로마의 통합이 되게 되죠.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4절 2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뭐 과정이겠지만 요즘 사실 우리나라의 이념의 어떤 분열 뭐 이념이 확 나눠진 거 이런 때가 있을까 할 정도로 요즘은 사실은 이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너무 분열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그냥 나라가 두동강이 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물론 이게 민주주의의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 이념과의 어떤 이 분열이 심하고 세대와 세대, 그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든 사람들하고 이게 너무 이렇게 지금 계층 간의 어떤 분열 이런 게 너무 심해져요. 그다음에 가진 자와 좀 덜 가진 자, 많이 가진 자와 좀 적게 가진 자, 이런 어떤 분열 양상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저도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50년 넘도록 좀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까지 나라가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있을까? 지금이 사실은 굉장히 위기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고 어려운 상황이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괜히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들이 욕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가 안전해,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물론 여기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나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조국이 안전해야, 우리나라가 안전해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분열되는 건요,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분열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북한이 제일 좋아요. 일본이 제일 좋아요. 일본 분 계세요? 일본 정부가, 일본 사람들은 착한데 일본 정부가, 일본의 극우인 그 일본 정부가 좋아요. 북한하고 일본만 좋아요. 주변 나라들만 좋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지금 막 난리가 나면 주변에서만 좋아하게 돼요. 거기서 얻게 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어찌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기 때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일어났었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어 있으면 우리나라의 발전은 여기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맨날 싸우다가 정치인들이 지금 제대로 경제 발전시키고 중소기업 일으켜주고 대기업도 일으켜주고 뭐 사람들 살만한 세상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정치적인 싸움만 저렇게 하고 있으면 나라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경제 발전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그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근데 나라뿐이겠습니까? 한 집안에서도 가족 간에 늘 다툼과 시비가 있어 보세요. 그런 집안은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집에가 맨날 큰 소리만 나고 막 싸움 소리만 나고 그런 집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애들도 잘 될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잘 될 수 없어요. 남편도 사업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집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집에 가면 편안해야지. 집에 가면 평안이 있어야지. 기쁨이 있어야지. 공부할 맛이 나야 되고 사업할 맛이 나야 되고 살 맛이 나야 되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집안에 맨날 싸움만 있어봐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고 목회자와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주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전과 뜻을 이루어갈 때 그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 있지만 청소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청소년들, 여러분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에 에너지 쏟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엉뚱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에너지를 낭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소년부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 되고 이래야지 청소년부가 성장하지. 서로 싸우고 그런 사람 없지. 싸우는 사람 없지. 뭐 이러면 그 청소년부는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 서로 잘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이래야 청소년부가 잘 세워져가는 거지. 엉뚱한 생각들하고 뭐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 굳게 서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마음을 품어라. 다시 한번 시작.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교훈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사도가 특별히 이 서신에서 이름을 거론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그들 사이에 있었던 문제가 아주 매우 심각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나의 바울이 뭐라고 2절 전에 4장 1절이잖아요. 1절에서 뭐라고 그래?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고는 바로 이 두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도 바울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들이고 봉사자들이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도 바울을 열심히 도와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아주 눈에 띄는 그 교회의 아주 눈에 띄는 봉사자들이었어요. 그 유오디오와 순두개 이 여인 두 여인은 이 교회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굉장히 꼭 필요한 정말 눈에 띄는 그런 봉사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둘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 충성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해요.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돕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도와요. 정말 교회에 누구보다도 충성하는, 각자 충성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뭔지 모르지만 둘이 같은 교회 다니면서 분열이 되어서 마음이 몹시 힘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에게까지 들렸을 정도로 빌립보 교회의 충성스러운 두 여인의 봉사자 문제는, 여성 봉사자의 이 두 사람의 이 분쟁 문제는 감옥에, 로마, 그리스에서, 마게도니아의 남쪽에 빌립보가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로마에까지 그 소식이 들릴 정도로 이거는 정말 문제가 됐던 거예요. 빌립보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큰 문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운 바울은 당장이라도 빌립보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럴 수 없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이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이 두 사람 너희가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어라, 화해를 권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런데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분열은 교회의 분열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일수록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분열이 되잖아요. 이거는 교회의 분열이랑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요인이 됩니다. 그냥 교회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그냥 아무 봉사도 안 하고 뭐 교회 크게 어떤 중심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그냥 왔다 가고 왔다 가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는 그렇게 큰 분열까지는 안 와요. 그냥 둘 중에 한 사람이 뭐 떨어져 나가거나 뭐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둘 다 교회를 떠날 수는 없어요.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둘 다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분열이 돼요. 그러면 교회 분열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그 주변에는 마음을 갖춘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과 함께 또 충성하는 무리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분열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 이렇게 편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두 사람, 세 사람의 마음이 분열되면 그건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한 교회 안에 함께 있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이런 식으로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바울이 감옥에 안에서도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도 지금 누굴 걱정해야 돼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걱정해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걸 걱정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걱정이 돼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거는 우리 교회가 좋아서 등록을 사셨을 거예요.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고 교회 분위기가 좋고 성도들이 좋고 분명 여러 가지가 좋았기 때문에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더 나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하기까지 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이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귀라는 존재는요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둘이 사이좋게 지내는 꼴을 못 봐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래요. 그래서 이 우리 사이를 자꾸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미운 마음까지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둘 사이에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그냥 교회를 멀리, 아 역시 교회는 갈 데가 못 돼 이러는 거예요. 아 교회는 역시 사람 모이는 데는 문제가 있어. 아예 안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 교회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교회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교회 깊이 들어가면 괜히 그냥 이런저런 생기니까 그냥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자. 또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그런 비슷한 문제가 없겠어요? 그런 비슷한 문제는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없겠어요? 그런 사람은 계속 있어요. 계속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마다. 그러면 그때마다 도망다니면서 할 거예요? 그런 사람 또 피하고 그런 사람 또 피하고 그런 사람 또 도망가고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그거 넘다가 이렇게 여러분 허들을 넘다가 이렇게 무릎을 다치기도 하고 정강이가 까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 장애물을 넘을 때 그거 넘다가 다친다고 괜히 그거 넘다가 넘어진다고 피하거나 여러분 돌아가면서 살면 평생 그 사람은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비슷한 사람만 나타나도 부들부들 떨어요. 겁이 나가지고 그런 비슷한 사람만 봐도 이 옛날의 트라우마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요.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그렇게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점점점 그렇게 외로워져요. 주변에 아무 사람도 안 남게 돼요. 어저께도 어떤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문자를 주셨는데 잘 적응하고 계시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세부에 있는 엄마들 너무 극성이라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부에 있는 엄마들 극성이죠. 당연하죠. 여러분 보통 엄마들이 여기 오셨겠어요? 보통 엄마들이 오셨겠어요?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정말 열심을 갖고 있는 엄마들이 여기 오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엄마도 마찬가지죠. 그 엄마도 보통은 엄마는 아니지.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그런데 그래서 안 만나는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안 만나는 게 답이다. 여러분 그거 답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을 지혜롭게 헤쳐나갔어야 되는데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걸 헤쳐나가지 못하면 그 비슷한 사람은 계속 있습니다.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필리핀 사람 안으로 들어가도 거기도 또 있고 비슷한 사람은 어디나 다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높은 장애물 넘을 수는 없겠지만 내 앞에 있는 장애물 하나씩 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나는 더 높은 곳도 너끌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이 바로 그런 거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랑해서 만나 결혼까지 한 부부도요 생활하면서 마음을 맞춰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에게 맞춰가기 시작하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겸손한 마음, 즉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상대를 존중해주고 그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건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둔 사람, 늘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춰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른 사람만 낮춰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보면은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제대로 못 섬겨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 하나님 제대로 못 섬겨요.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 보세요. 세상에서 인격적으로 그 사람 하나님 제대로 섬기나 보세요. 절대 못 섬겨요.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 보세요. 사람에게 굽신거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런 사람 보세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겨도 예쁘게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도 잘 섬겨요. 그런 영적인 태도로 겸손한 사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어떤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런 영적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타인을 비난한다. 그런 사람은 오직 타인의 그릇된 것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써 그 사람 자신의 욕망과 죄는 점점 더 커지는 것이다. 주 안에 서는 첫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겸손할 때 가능해집니다. 겸손하지 못한 것은 언제나 죄의 덩치만 자꾸 불러지게 돼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고학년들이지 고등부, 오늘 고등부 우리 고학년들은 우리 저학년들 잘 섬겨줘야 돼. 우리 저학년들한테 야, 너 막 이런 식으로 무섭게 얘기하면 안 돼. 정웅아, 이제 밑에 학년, 너도 이제 고등부니까, 그지? 이제 밑에 학년은 오히려 더 잘해줘야 돼요. 더 예쁘게 말해줘야 돼요. 교회 오빠처럼, 교회 언니처럼 그렇게 얘기해줘야 돼. 그렇게 얘기해줘야지. 안 그러면 후배들이 겁먹지. 후배들이 겁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절대 부흥할 수 없어요. 더 잘해줘야 돼요. 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공동체는요 절대 교회, 우리 교회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래된 성도들이 있다? 오래된 성도들이 더 열심히 섬겨야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다? 오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더 열심히 섬겨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요 절대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교만한 마음 갖기 시작한데, 내가 몇 살인데,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어떤데, 여러분 그때부터는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을 잃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기쁨을 잃지 말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교훈은 기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 갇혀서 쓰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도리어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지금의 상황은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억지로 쥐어 짜내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에 근거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여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지금 내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떻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지금의 상황이 좋건 혹은 나쁘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플랜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기도 했었지만 그때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지금의 이 상황의 조건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의 이 현상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 너머에 있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여기서 공부하면서 한국과 달리 여기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랑 관계 때문에, 친구 관계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플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이 나를 끝장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자꾸 뺏으려고 시도할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나와서 너무 좋았잖아요. 교회 나와서 너무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여러 가지 상황들로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자꾸 뺏으려고 그럴 거예요. 세부에 와서 교회 때문에 여러분 너무 행복하고 폭폭한 이민생활과 또 유학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받는 위로하심이 컸는데 어느 순간 사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시도할 겁니다. 교회 오는 게 행복하고 기도할 때마다 위로가 되고 다른 성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세부생활에서 용기를 얻게 되고 그래도 세부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기도하러 나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기도하러 나가는 게 귀찮은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싫어지고 예배 오는 것보다 유튜브 보는 게 더 좋고 리조트에 놀러 가는 게 더 즐거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들 빼앗으려고 그럴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쁨,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잃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대체할 기쁨을 찾느라 분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기쁨을 얻는 사람은 교회 생활 안에서 기쁨을 자꾸 찾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생활에 이 안에서 기쁨을 뺏긴 사람은 그 기쁨을 다른 데서 자꾸 찾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밖에 나가서 자꾸 찾아요. 다른 데서 정말 그 기쁨을, 자기가 만족할 만한 어떤 기쁨을 자꾸 찾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의 만난 약속도 자꾸 늘어날 거예요. 안 마시던 술도 자꾸 늘어나게 되고,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엉뚱한 곳에 앉아있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여기 세부는 영어 어학연수 오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중에 그 청년들 중에 한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래도 주일은 절대 빠지지 아니하고, 주일날만큼은 절대 교회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세부에 오면서 교회부터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첫 주, 둘째 주 예배 잘 참석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얼굴 보기가 어려워져요. 어학연수 두 달, 세 달 동안에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청년 보기가 쉽지 않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보잖아요. 그 친구들 주말에 어디 가 있는지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걸 또 다 찍어요. 증거사진 다 찍어서 올려줘요. 아, 요 녀석 또 어디 가 있었구나. 교회 이시 딱 보니까 이거 주일날인데 거기 가 있었구나. 증거 다 나와요. 관광지인 세부에 와서 놀러 다니느라 주님과는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한국 돌아가기 전에 전 주일에 꼭 교회 와요. 지난주도 왔었어요. 처음 보는데, 아, 근데 어디서 오셨냐 그랬더니, 아, 목사님 저희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러고 하시더라고. 마지막 주에 와요. 마지막 주에, 마지막 예배 아마 회개기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두 달 세 달 열심히 노는 거 회개기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옆으로 여러분 시편 16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주님 안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예수 예수 예수라는 찬양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누군가가 이 노래를 지을 때 그 즐거움과 기쁨을 뺏기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이것을 뺏기는 게 얼마나 힘든 걸, 그리고 이걸 다시 회복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라는 걸 이 작시자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자꾸 다른 데서 대체하려고 하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뺏기지 마세요. 주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쉬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기도를 쉬지 말라. 마지막,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염려케 할 만한 일들을 우리 인생 속에 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은혜롭고 충만하지만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필수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쉴 때 마귀가 틈탑니다. 기도를 쉴 때 마귀가 틈타요. 그래서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 목회하는 목사로 부르셨는데 나는 목사가 그 교회의 목회자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될 사역이 뭐냐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면 제 사역 잘한 거예요. 그게 다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힘들 때마다 그걸 제가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다 위로해주고 다 신방하고 다 해결해 드릴 수 있겠어요? 성도들이 소수일 땐 가능하겠죠. 하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위로의 말도,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분명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다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완벽하지도 않고 제 위로가 그 성도에게 다 정말 아주 완전한 위로가 되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하는 성도들이 된다면 저는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늘 바쁜 행사 중심의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교회의 행사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훈련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다른 행사가 별로 없어요. 행사가 많다면 기도 프로그램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프로그램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뭐 한글 교실도 하고 뭐 이것저것도 하겠지만 근데 그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가 정말 해야 될 거는요. 여러분 한글 교실은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굳이 뭐 안 해도 돼요. 딴 데서 열심히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굳이 해야 되는 거는 기도 프로그램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프로그램.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우리가 지금 12시간 파수꾼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5시부터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12시간 기도를 끊이지 않으라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도록 우리 파수꾼 기도자들이 이쪽에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회가 끝나고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11월 2일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교회 설립 7주년 전까지 우리가 120일 기도회 파수꾼 이라는 게 또 진행이 돼요. 700일 기도의 연장선인데 700일 기도가 그때 끝납니다. 2월 29일 날 끝나요. 그래서 120일 동안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 기도에 120일 동안 계속 기도를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하자. 그래서 그 파수꾼 기도 오늘 여러분 주보 쌓이고 있죠? 이거 지금 작정하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 언제 여러분 기도하실 건지 작정하세요. 작정하면 여러분 그날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이 7일 다 해도 되고 하루만 해도 돼요. 기도 제목 올려놓을 테니까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우리가 2019 단일 기도회가 또 진행이 됩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인 토플 데디라는 분이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이 찬양 알죠? 이 찬양 작시한 분이세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양을 만든 분이에요.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는 조용히 문을 열고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무릎을 꿇은 그리스도인은 천문학자보다 멀리 본다. 기도 시간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낼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교회로 준비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는 주 안에 굳게 서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세 가지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마음을 품으라, 기쁨을 잃지 말라, 기도를 쉬지 말라. 여러분, 같은 마음을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이게 주 안에 서는 일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품고 기쁨을 잃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